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And then one day I'll cross that river. I'll fight life's final war with pain. And then as death gives way to victory, I'll see the lights of glory and I know he reign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24장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랴로 내려왔다. 아나니아는 장로 몇 사람과 더들더라는 법률가도 데리고 왔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이들이 모인 자리로 바울이 불려나오자 더들로가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존경하는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 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시는 각하의 슬기덕택으로 이 나라에서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각하께 지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긴 말로 각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말썽꾼으로서 온 세상에 퍼져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사렛 종파의 우두머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각하께서 그를 직접 심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총독이 몸짓으로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자 바울이 말을 시작하였다. 각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저 자신을 변호하겠습니다. 각하께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겨우 열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발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어느 누구와도 말다툼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당이나 그들의 도시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또 그들은 제가 한 일을 들어 각각의 고발을 하지만 각각의 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곧 제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의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율법과 예언서에 쓰여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데 저를 고발한 이 사람들도 저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란 앞으로 의로운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조국에게 구호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여러 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를 고발하는 자들이 성전들에서 저를 보았을 때 저는 정결 예식을 마치느라 절차에 따라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 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제가 어떤 소동에 휘말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저를 고발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각하 앞에 나와 고발해야 마땅합니다. 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제가 의회 앞에 섰을 때에 제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을 때 나는 오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친 일밖에 없습니다. 벨릭스는 예수의 도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루시아 전인대장이 오면 당신들이 낸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소 하고 말하며 재판을 연기하였다. 그는 백인대장에게 바울을 지키게 하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돕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 여자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그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바울이 바른 생활과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지금 이만 돌아가시오.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당신을 다시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데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었다. 그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자주 그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나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레미야서 제14장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는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들녘의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무그러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교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 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러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재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교회의 직책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과 각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단순화되었음을 에베소서 4장 11절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나 디도를 통해서 이미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됨이 없도록 운영하며 이 땅에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의 역할을 위하여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공식적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직분자의 자격만큼이나 성숙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의 전체적인 사명을 대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도와 교제 그리고 구제가 그것이고 지난 이 3장 첫 부분의 내용이 보다 영적인 진리를 지키고 증거하기 위한 신앙적 논리의 보호를 위한 직분으로 감독, 목자, 장로였다면 이 집사의 직책은 주로 섬김과 구제의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집사의 자격 조건입니다. 본래 집사, 디아코노스, 식사에서 시중드는 종,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디아코노스는 신약성경에서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봉사, 추종자, 사역자, 일꾼 등으로 사용되어 상당히 넓은 범위에 사용되는 낱말이었지만 교회 속의 구제의 공정성을 위하여 뽑혀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참고할 수 있겠지요. 앞의 감독의 자격과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로 연결되고 이 두 구절에 적어도 여섯 가지의 신앙적 덕목을 지적하는데 각각 세 가지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와 부정적으로 가져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말합니다. 물론 이어지는 11절에서 그들의 아내들도 네 가지 정도의 신앙적 덕목을 가지고 남편과 믿음이 같은 부부여야 함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의 긍정적인 모습과 세 가지의 부정적인 자세의 지적입니다. 정중하고 같은 낱말이 4절의 감독의 자녀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뒤에 11절에 직분자들이 아내들에게서도 요구되고 있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이중으로 말하는, 거짓말하는, 누구에게나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사람에게마다 다른 말을 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입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앞의 3절의 감독의 자격에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정도를 넘어선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까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3절 하반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과는 좀 다른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나 지나친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이익을 거절하는 깨끗한 경제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9절인데 이제 적극적인 믿음의 덕성 두 가지를 거론합니다. 그리스 원문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먼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시행하신 구속의 신비는 마귀 사탄도 알아채지 못한 신비에 속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범죄케 한 사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언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는 마귀 사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도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비를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헤아리고 감격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라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마음의 그릇에 믿음의 비밀, 복음의 신비를 담고 사는 사람이라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신령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세움과 신앙이 일체되는 부부입니다. 세상의 기관에서도 각 사람의 전공과 감당했던 일의 경력을 검증한 후에 일을 시키지만 교회의 직책은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검증할 수 없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일꾼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양성을 완전히 갖춘 신령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기관이요 집인 교회를 섬기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증과 아내의 신앙인격까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앞의 8절에서 9절의 자격의 여부를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로 그 자격의 진위와 구원에 관한 확신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의 검증을 한 후에야 이 직분을 맡기라는 것으로 그 단계는 적어도 네 가지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했는데 금속이 포함된 돌을 녹여 함유된 금속만을 뽑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낱말로 절대로 간단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두 번째 단계로 그 시험의 적합성 여부입니다. 당연히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일에서는 제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것은 적합성에 인정된 사람에 대한 세 번째 단계이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단계는 후보자 자신만의 검증이 아닌 그의 아내 역시 최소한 네 가지의 영적 소양을 갖추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미 2장 말미에서 봤던 대로 아담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분리시킨 것은 아담 자신이기보다는 아내인 하와이였음을 살핀 바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1절인데 이 말씀은 오늘의 교회들 속에서 남용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논지의 흐름만 봐도 이것이 여자 집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전제로 이 말씀을 여자 집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라고 할 때 귀네라는 그리스어가 쓰였는데 신약성경에서 아내로 번역된 것이 가장 빈번하고 객관적인 번역들일수록 아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자 집사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연결되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2절 한글과 같이 여자는 절대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믿음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에서는 주로 가부장적인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자들의 아내들 역시 네 가지 정도의 신앙적 경건성이 검증되어야만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숙하고 했는데 이미 8절에 집사의 자격에서 거론된 내용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리는 존엄성을 가지는 것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의 반사가 될 것인데 부부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덕목입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일꾼이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어둠의 세력의 성품을 가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제하며 신앙적이지 못한 것을 단호히 자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했는데 어떤 입장에서나 신실한 자세로 믿음을 나타내는 자세를 이르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서도 믿음을 나타내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또 다른 자격과 상급입니다. 감독뿐만 아니라 집사직을 가진 사람도 신앙에 있어서 가정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내에게는 둘도 없는 남편으로 자녀들에게는 모범스러운 믿음의 아버지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해결자로 나서는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마치 문제가 어려움이 아닌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처리하는 믿음을 가족들에게 끼치는 것이 믿음의 남편이고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일꾼에게 주어진 약속도 분명합니다. 사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 감당하는 비결입니다. 먼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13절 첫 부분인데 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잘 섬긴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심으로써 섬김의 모범이셨습니다. 교회에서의 마지막에 제일 영광스러운 상급은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13절 중간인데 복스러운 위치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섬김에 있어서 선한 행위에는 반드시 보상을 약속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 섬김에 대한 상급의 이러한 약속은 현실과 미래에 있어서 실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들은 앞으로 감독의 지위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13절 하반절인데 담력, 공개된 장소에서 머뭇거림이 없는 자신의 믿음의 경험을 증거하는 것으로 신앙의 담대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10장 35절에 격려함을 보는데 그러므로 믿음의 큰 담력이란 지속되는 믿음의 삶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우리 주님과 경험을 증가하는 모습으로 내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위치는 다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성실히 직분을 감당함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되고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친한 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예수가 이 땅에 거니셨을 때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언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영원하고 그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말라기서 3장 6절.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다윗은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은 그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8절.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일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맹세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의 신실하심을 보증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킬 수 없는 약속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결정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임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릇된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 많은 구절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이나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위대한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고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 또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이런 저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 형제는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6절 말씀이고 다음은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두 절을 읽은 후에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한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다수 그리스도인에게는 헬라어가 생소하므로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위 구절을 어떻게 옮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구절을 NIV에서는 continue to sin이라고 옮겼고 ESV에서는 practice of sinn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해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고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장 이어지는 구절에서 승리의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움에 살아가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짓지 않고 율법대로 살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연약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반복하진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keep on sinning, 즉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머무는 한 그리스도 피가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 약속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